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결박과 환난의 기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행에 나선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4주째 접하고 있는 바울의 유언 내용은 본문 2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말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두는 감탄을 표할 때 또는 상대의 이목을 집중케 하거나 상대의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때 혹은 특별히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시 불변사로서 영어의 behold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동안 바울이 각 성을 거쳐올 때마다 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란이 도사린 길임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 일러주셨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천명하면서 보라라는 지시 불변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굳은 결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5절 역시 보라는 지시불변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 뉘인 이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자면 그리고 이제 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운을 땜으로써 보라는 지시 불변사만 사용했을 때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에베소 장로들의 경각심을 더 높여 주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라는 지시 불변사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헬라어 문법상 우리말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의 어미가 주어의 수와 성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1인칭 주어 나를 사용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바울 자기 자신 바로 내가 알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내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셈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내 얼굴, 이 얼굴을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땅에서의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은 이번 작별이 이 세상에서 바울과의 영원한 작별임을 아직까지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라는 지시불변사와 사용하지 아니해도 될 1인칭 주어 나를 사용하면서까지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작별, 즉 죽음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의 몸에 얼굴이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각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더욱이 얼굴의 본딧말은 얼꼴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눈에 보이게끔 그 꼴이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작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헤어진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누구와든 다시 만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다시 만남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안다고 강조한 것은 에베소 장로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당사자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어 장례를 치른 사람의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루고 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나는 그 사람의 귀에 나의 말을 다시는 담아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나는 그 사람의 눈앞에서 다시는 웃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죽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반대가 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암이 걸려도 지체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수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쇠퇴해도 우리 각자는 모두 저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었다고 해서 당장 내 몸에서 얼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관 속에 뉘어지고 관 뚜껑이 덮어져도 내 얼굴의 입과 귀와 눈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흡이 멎는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시체인 것은 그 중요한 얼굴, 눈과 귀와 입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나의 귀는 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눈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말 얼굴을 가리키는 헬라어 프로소포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프로스와 눈을 뜻하는 옵스의 합성어입니다. 눈이 얼굴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실은 나의 눈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내가 관심 있는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내 눈의 움직임이 곧 얼굴의 움직임입니다. 또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언어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나의 눈으로 상대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치로 나는 상대의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중요한 얼굴의 눈과 귀와 입의 그 모든 작동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지시켜 버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빗대어 말을 했습니다. 이 유언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유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얼굴을 지금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 같은 얼굴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바울은 대체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본문 25절을 따르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은 26절에서 계속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오늘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엔테 세메론 헤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어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바울 그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옛날 파수꾼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게 중요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망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평선까지 보이는 광야가 많은 중동에서는 아주 깊이 먼 지평선에 적군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그 적군이 성 앞까지 이르러서 대오를 갖추어서 공격을 시작하기까지는 며칠씩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전열을 가다듬어 전쟁을 하려 하든가 아니면 더 큰 성으로 도피하든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지평선에 나타난 적군을 파수꾼이 보고 즉각 비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군사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적군과 전쟁을 치르다가 패했거나 다른 성으로 도피하는 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일 수는 없었습니다. 파수꾼은 비상나팔을 부는 자기 역할에 이미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평선에 나타난 적군이 성 밑까지 다가오는 동안에 파수꾼이 그 적군을 계속 쳐다보면서도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을 빼앗기고 성 안의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경홀히 여긴 탓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특별히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 홀로 말씀을 독점해서 자기 영달과 안위를 위해 이용하라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당신 말씀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시시각각 오는 죽음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속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의 비상나팔을 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누군가가 그 선지자의 말을 가벼이 듣고 멸망했다면 그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죄와 사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비상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주위 사람 누군가가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 각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상과 만몬의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무엇에도 구속당하거나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바울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자 했던 바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보라고 요구했던 그 바울의 얼굴은 바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이라고 해서 늘 감미로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권면과 질타의 비상나팔도 풀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은 세상과는 구별된 얼굴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 파수꾼의 얼굴은 세상과 구별된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별된 파수꾼의 얼굴, 파수꾼의 눈과 입과 귀가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세우는 생명력과 감화력을 지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이 견지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그 진리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도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달라고 당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만 인간을 위해 그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에게 그런 얼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내신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울 속에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바울을 품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위로와 동시에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셨고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터주시기 위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불러내셨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부터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 어떤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에 짓눌려 이지러진 얼의 꼴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입니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얼굴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은 다시는 얼굴을 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1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눈을 복음의 반사경으로, 입을 복음의 스피커로, 귀를 복음의 리시버로 삼으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는 후회 없는 얼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얼굴이 복음의 이정표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임을 일깨워주신 주님, 그 날이 이르기 전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는 오늘부터 우리의 얼굴이 가다듬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의 꼴을 드러내는 파수꾼의 얼굴로 가다듬어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과 감화력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위로하고 질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신 예수님의 일생을 투사하는 화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므로 위로와 생명의 힘을 얻고 우리의 눈빛을 보고 흐트러진 삶을 바르게 추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일말의 후회도 없는 얼굴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